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 순간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신 그분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실 사역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축복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긍휼 많으신 친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친구 대신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는 구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도 그 축복이 결코 끝이 아닌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려주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마음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부드럽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오래 참고 더 긍휼이 많고 더 자비로운 마음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긍휼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성인들을 찾아다니며 거기서 위로를 구해야 한다고 권하면서 예수님을 지쳐두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그리스도의 왕관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 신자들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성인으로 알려진 성 크리스토퍼 메달을 자동차에 걸어놓고 그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참된 중보자여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은혜로우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도 은혜로우셨으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을 때에도 은혜로우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은혜로우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축복의 손을 들어 올리신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신 구주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장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24장 2절 말씀. 아멘. 천국은 준비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된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변치 않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아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늘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이를 확증하며 말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져야 할 네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야 할 네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에서 믿는 자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장차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네 가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과 은혜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슬픔에 잠기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바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심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그들은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무스 에라스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는 유명한 네덜란드 르네상스 인문학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통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로테르담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어린 시절 자주 로테르담에 있는 조부모님과 친척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그곳 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마 6살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로테르담 시내를 걷다가 커다란 책, 그 성경을 들고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상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1622년에 처음 세워졌고 그 여러 차례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 남자가 에라스무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시계탑에서 종이 울릴 때마다 성경의 책장을 한 장 넘긴단다. 최근에 인터넷과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현지 전설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매시간 종이 칠 때마다 책장을 넘긴다.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신화적인 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이 주님을 에워싸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리고 삶,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덧붙이자면 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늘에 오셨는데 그럼 이 땅에서의 사역은 누가 계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브리엘은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베드로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이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그 계획이 실패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없다. I have no other plan.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요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분의 말씀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계획은 전지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다른 계획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없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은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 분주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교회의 여러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킹비로 교회 청소에 참여하고 식당 사역, 기타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한 사역에 사역자로 헌신하여 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데이비 장로님께서 나눈 말씀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점심을 누군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사역들이 다 주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데이빗 마틴 로이 존스 박사는 원래 의사였지만 자신의 의학 경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가 되었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의사였지만 사역을 위해 의학을 떠나 싱가포르 런던 멜버른에서 목회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3년간 의학 공부를 하다가 성경대학으로 진로를 바꾼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섬기며 선교회에 헌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전임 사역을 시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 라이프 장로교회 주보에서 찰스 씻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있는 임마뉴엘 개혁성경대학에 대해 쓰셨는데 그글 속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꼭 새겨드렸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느낀다면 전임 사역에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배웠고 여러분께도 여러 번 나누었던 작은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느낀다면 전임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배웠고 여러분께도 여러 번 나누었던 적 있는 작은 찬양기사 가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날마다 더 달콤해져요.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후회는 없어요. 아멘. 제가 처음 싱가포르에 갔을 때 5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가장 어린 목사였습니다. 오늘날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호프교회에도 지금 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천일 다음 날인 이번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놀라운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르신 그곳 하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매우 적합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목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